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의 그 공생애 마지막 6개월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여정을 이루시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고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들를 수 있는 그런 모든 도시에 들어가셔서 하루를 머물기도 하시고 이틀을 머물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 누가복음 끝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그 6개월에 그 핵심은 한마디로 위선을 척결해야 한다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 위선이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람이 왜 위선자가 되냐,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위선자가 된다. 또 근시안적인 그와 같은 이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이 땅에 있는 그런 인생 80년 90년 사는 여기로 모든 것을 자꾸 고정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위선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에는 멀리 바라보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돼야 이 인간에 꼬여있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나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커다란 그러한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소망을 둘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돼요.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식물이 죽어가고 있고 바다에서도 수많은 창조물이 지금 멸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은 창조물도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는데 이 창조물의 신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같이 나타나신 그 시기가 돼야만 창조물의 신음 소리가 끝이 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아서 영과 육의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구속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받든지 아니면 휴거가 되든지 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의 구속이 끝나야만 그래야 이 몸이 완벽하게 새로운 몸으로 변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가 다 끝이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재림을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며 조용히 할 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하고 올바르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나, 올바르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구속받은 그런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회의 리더들이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가 이 일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훈련해야 될 사람 훈련하고 교육해야 될 사람 교육하며 그러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또 선교, 전도 이와 같은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린 이후에 49절에서 53절 가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생긴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누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누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54절에서 59절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54절에서 59절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희가 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저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비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런 모든 것들 하늘의 이러한 모습은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가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질퇴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면에서 간절하게 위선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도 문제를 지금 다른 데로 돌리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각 사람 각 사람이 위선을 버리고 각 사람 각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죽은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좀 극심한 죄인이 아닙니까 하고 초점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걸로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멸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냐.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너희 문제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십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 10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거를 찍어서 없애려고 할 때 이걸 돌보는 그런 관리인이 한 해만 더 연장해 주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서 버려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1년 동안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위선이 무엇인가 탐욕이 무엇인가 그렇죠? 또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이 무엇인가 회개를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우리를 위해 참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위선의 실체 그것과 더불어 위선이 팽배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부패해서 타락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선의 실체와 지상교회의 부패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년을 더 참겠다고, 다시 말씀드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위선과 탐욕을 부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아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10절에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무언가 또 터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지금 안식일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무언가 지금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그런 습관에 이렇게 매여있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내려진 것 같은 전통, 그렇죠? 어떤 그들에게 주어진 규정, 하여튼 이거 어기면 안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르치시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6장 가서 보시면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11절 등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미 두 차례 강력하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위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속중심의 변화가 무엇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안식일날 무슨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11절 가서 보니까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키가 굉장히 작은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키가 큰 민족이 아닙니다. 여자들 같으면 1m 50, 그 당시 영양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으니 1m 50, 1m 40,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인데 몸이 구부러졌으니 키가 그저 한 1m 정도나 되는 어떤 여인이 지금 회당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몸이 구부러진 그와 같은 여인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몸이 굽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휘어져서 가서 보니까 전혀 몸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90도로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몸이 지금 90도로 기울어진 키가 1m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여인이 그 앞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여인의 몸이 이렇게 굽어진 게 아니라 18년 동안 병약하게 한 영에 들렸다고 하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올바로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그 영의 침입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마귀의 공격을 통해 18년 동안 몸이 굽어서 어떻게 됐냐? 땅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도로 이게 굽어지면 어떻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키가 매우 작은 그런 여인이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18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와 간구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굽어져서 몸이 지금 90도로 굽어져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와 여러분 18년 동안 어떤 병이 있어서 그게 몸이 굽어지고 아프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구별해놓은 그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이 굽어서 지금 90도가 돼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할 그런 지경이 있는 사람이 지금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18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이 3개가 있는 겁니다. 6이 보통 사람의 숫자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로는 사람으로선 당할 만큼 다 당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당했으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는 것이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제가 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18년 동안 이렇게 병들어 아플면 내가 과연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기 기도하러 오고 헌금도 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여인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 가르치러 가셨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의 피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 피로를 보시며 저 여인이 90도 몸이 지금 굽혀진 그런 상태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러고는 저 여인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긍휼의 심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속박 가운데 18년을 살았는데 그 병약함에서 풀려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속박에서 풀어나게, 풀려나게 해주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죄와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육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그것 이외에도 사람을 납작하게 엎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여기 가서 보니까 병약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성경 가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38편 6절 가서 보니까 죄와 불법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몸이 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야기하고 시편 42편 5절, 44편 2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빠지면 저절로 몸이 숙여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번 80년, 90년을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90년 산다고 생각할 때 정말 기뻐 죽겠다고 하고 얼굴에 그냥 막 웃음이 넘치고 이런 거 시간 다 모아놓으면 여러분 1년이 될 것 같아요? 1년 안 됩니다. 그 시간만 다 모아놓으시면 1년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죄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시련 가운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또 마귀의 영향 속에서 고통과 우리가 이런 모든 것 당하며 사는 게 그게 인간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고통, 몸이 굽어진 것, 영이 굽어진 것, 혼이 굽어진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실 때 그 여인의 몸이 13절,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그 손을 얹으시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즉시 그 여인의 몸이 곧게 쓰며 90도로 굽어졌던 이 사람의 몸이 90도 다시 제껴지면서 몸이 올바로 서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서 즉각적으로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불평불만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이 90도가 굽은 1미터 정도 된 여인이 이러고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몸이 확 펴지면서 이 여인이 일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부르니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평생토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육적으로 가난한 자, 혼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깨진 자들을 고쳐주게 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주며 지금 이 여인이 이 병약하게 하는 그와 같은 영에 사로잡혀서 속박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게 될 때 이 여인이 해방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출이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눈먼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육체의 눈이 먼 사람 혼의 눈이 먼 사람, 영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마귀를 내쫓는 것과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과 눈먼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확증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걸 보고 그냥 냉담하게 죽은 시체처럼 반응한 사람이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싸늘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몸이 90도가 이렇게 된 사람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싸늘할 수가 있을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그런데 하고 이제 그런데가 나오는 거예요. 회당의 치리자는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오더니 지금 뭐라 그러냐? 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분을 내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감히 예수님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러고는 화살을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돌리면서 이 무지한 자들아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여섯 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대로 와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해서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병약하면서 풀려나서 몸이 90도 숙여져서 지금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영광과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를 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6일 동안 사람이 일하는 건 하나님이 6일 동안만 하라 그러고 오늘은 안식일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이 날에 도대체 너희가 왜 사람의 일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잘못된 일이 이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사람은 뭐로 본 거예요? 뭐로 본 거예요? 사람의 일로 본 거예요. 누가? 회당의 치리자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목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보고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이거는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6일 동안에 와서 하고 이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면 하나님의 날에 그 일을 하는 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원래 누가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회당의 치리자가 해야죠. 거기 맡은 목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냥 주야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했겠죠, 이 사람도 물론. 근데 그 일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핵심과 핵심이 되지 않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복음 선포가 어떤 사람 구원받는 게 꼭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건데 꼭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인을 속박 가운데 묶은 그와 같은 줄이 있는데 그 줄은 그 여인의 몸만 묶었어요. 그 여인의 영과 혼은 묶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의 이 혼과 영을 묶어놓은 그와 같은 속박의 줄은 몸은 묶지 않았어요. 말은 맘대로 하고 몸이 올바로 섰는데 뭘 묶었어요? 이 사람이 영과 혼을 묶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바로 옆에 57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몸은 성하게 섰어도 영과 혼이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이 90도 꺾여서 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슬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전통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로 두는 거예요. 전통과 자기 생각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 위로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위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가 바로 그것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는 일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회당의 치리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반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위선자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아, 내가 몸은 성해도 영과 혼이 완전히 90도 꺾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게 이 사람처럼 위선이 되면 예수님이 그걸 가장 미워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회당의 치리자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옷을 근엄하게 입고 이렇게 보니까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 너희가 어둠 속에서 속삭속삭해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공포가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속중심을 판단하실 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이런 위선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느냐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래요?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때 그 위선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인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여기 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풀어다가 물 주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짐승보다 더 귀한 이 여인이 자그마치 18년 동안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긴 기간, 이 기간 동안 사탄의 영에게 매여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 여인에게 특히 오늘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날 고쳐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 여인 지금 18년 알았는데 한 닷새 있다 고쳐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열흘 있다 고쳐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을 택하셨느냐? 왜 그래요?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뭔가를 안식일날 가르쳐 줘야만 그래야 이 종교인들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택하셔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 내 목적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결박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회당의 7이잖아 같이 있던 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짐승은 안식일에도 풀어서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면 안식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 하고는 아무 죄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린 걸 볼 때 그분과 그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불멸의 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형상은 똑같이 박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 때문에 깨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본성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쓸데없는 전통 아니면 형식 아니면 교단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얽어매면 그 얽어매는 속박의 줄에서 풀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또 잘못 이해해서 교회는 법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전통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는 법과 전통은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여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과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영적인 상태로 볼 때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구원받은 여인,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의 영향하에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100% 마귀의 종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구원받아서도 병약하게 하는 그런 영에 걸려서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으면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심지어 사탄의 메신저 사탄이 와서 그를 치게 될 때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마귀의 영향하에서 믿는 자들도 그러한 병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은 마귀는 사람을 가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매어 놓는 거. 이렇게 결박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해방을 시켜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사람을 얽어매는 존재가 있고 사람을 얽어맨 그 석박에서 풀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속박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지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만 들어가면 그러면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예수님의 올바른 것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부흥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교회나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을 굴러가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안 된 거예요. 이 사역하는데 50억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50만 명을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섬김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회당의 치리자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7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에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로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그 일로 인해 부끄러워서 수치 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 생기냐?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든지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그 본질은 놓치고 자잘한 그런 가지들 가지고 자꾸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수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거리가 된다. 이 말씀을 사람의 구원으로 영적인 적용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인이 몸이 굽어 있어요. 몸이 굽어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인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만 고쳐줘요. 죄인만 고쳐주십니다.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죄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몸이 굽어져서 90도가 굽어져서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 땅의 것만 생각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냐?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은 다 어디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삽니다. 네 발해서 다 어디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어딜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늘 보고 살 수 있도록. 근데 죄와 마귀와 육신의 속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속박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누굴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들으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과 눈이 반짝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에 긍휼의 불꽃이 튀기면서 이 여인이 병에서 풀려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한 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과 만난 그 이후로는 내 모든 죄의 속박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커져주시는 것 같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천국 자리에 내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다는 이런 사실이 내 속에 밀려오는 그런 감격으로 내 속에 확신이 차게 될 때 이 사람이 구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여인이. 맞습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사례를 가서 보시면 대부분 다 이러한 형태로 예수님이 병을 고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이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이 이후가 문제예요. 이 이후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몸이 펴진 다음에 또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이제 펴서 이렇게 됐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 죽을 때까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만 생각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잘 적용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골로새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주님과 함께 살아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위에 있는 거 보려면 여러분이 들어야 되죠. 이게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에 자꾸 두면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도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5절.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으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음행과,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음행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 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 모두나 아니면 우리 한국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펴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이거 펼 수 있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구부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교회가.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꾸 땅만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살려요? 못 살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사와 교회는 이상한 사람 못 살려요.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예, 영적으로 굽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와 교회가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꾸 자기 몸을 구부리는 것은 그건 목사와 교회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은 목사와 교회가 구해낼 수 있어도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땅만 보고 살겠다고 하면 그건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후에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것 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 이걸 뭐에 비겼냐?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숨겨놓은, 그래서 숨겨서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돼서 많은 날짐승들이 거하게 됐다. 누룩이 요만한 게 이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 가루를 뜨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들이 이제 그 해석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가 이제 확장이 쭉 되면서 세상을 다 정복해서 그래서 기독교 세상이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이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천주교회는 온 세상을 교회가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다스린 세상이 천년왕국이 되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다스린다 해서 천주교나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가진 이런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꾸짖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해석보다는 아마 제가 드리는 해석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시면 누룩이 여러 차례 나와요. 누룩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 사건 하면서 하나님이 누룩을 완전히 지우고 일주일 동안 뭘 지키라 그래요? 무교절을 지키라. 그 이야기하면서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해라. 지금 내용이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겨자씨를 한번 보겠어요? 겨자씨. 겨자씨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가 자라면은 뭐가 돼야 되냐? 채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채소. 채소 많이 자라요. 요만큼 자라는 그런 채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인데 어느 정도로 비정상이 됐냐? 무지무지 크게 큰 나무가 돼서 세상에 많은 날짐승들을 다 이렇게 숨겨주고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니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는 이런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런 무리가 있는데 시작은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결국 커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쯤 가면 온 세상을 덮는 그와 같은 어떤 종교 단체나 어떤 종교 그룹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누룩이 들어와서 누룩 잘못된 그런 영향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뭔가 크고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무리로 전락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했죠. 그러다 이게 점점 커져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가서 보니 지금 다 위선자만 남았잖아요. 누룩이 다 들어와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부패가 되고 뭐만 남아요? 지금 누룩으로 가득 찬 이런 종교 집단만 지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함께 지금 120명의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이 교회,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교회가 온 세상을 덮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700만, 800만 명이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1%나 2%나 되겠냐. 목사님 얘기로 얘기해요. 자기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냐.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큰 것 같고 해도 그 안에 마귀의 영향,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누룩으로 부풀려진 그런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올바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 누룩이 들어오면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큽니다 하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지 뭐야? 몸이 세워졌단 말이야. 이게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자들인지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를 안 하면 자꾸 땅만 보는 그런 삶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그런 땅으로 하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 산다고 할 때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거를 추구하진 않는가.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냉담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냉담한 사람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너 위선자야 그런다는 겁니다. 너 위선자야.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위선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류 이런 역사를 쭉 조망해 보면서 겨자씨 한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가운데 맨 끝에 가면 온 세상이 교회로 뒤덮인다. 그런데 악한 영향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누룩으로 부풀린 것 같은 누룩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회당 치리자와 같은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명절,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그 명절을 지키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함과 진실 이걸 가지고 누룩이 없는 상태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누룩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